비유의 시기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정부와 아프간 반군 탈레반 간의 평화협상이 12일 카타르 도하에서 시작됐습니다. 이날 오전 도하에서 열린 기후식에는 아프간 정부 대표단, 탈레반, 카타르 정부 관계자를 비롯해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도 참석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미래의 정치 체제는 당신들의 선택이 달렸다며 평화 합의 타결이라는 기회를 잡으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협상은 2001년 이후 계속된 내전 종식과 아프간 평화 정착을 위한 역사적인 기회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탈레반은 아프간 정부가 미국의 꼭두각시라며 직접적인 협상 기회를 거의 갖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탈레반 간 지난 2월 평화 합의에 따라 이번 협상은 지난 3월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포로 교환 등의 문제로 미뤄졌습니다. 협상에는 압둘라 압둘라 아프간 국가화훼 최고위원회 의장이 정부 측 대표단을 이끌었으며 탈레반은 물라 압둘가니 바라다르 등을 대표로 내세웠습니다. 압둘라 의장은 기회식에서 양쪽이 평화를 위해 진실하게 협력한다면 아프간에서 계속되는 고통을 끝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라다르는 아프간은 이슬람 시스템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이슬람을 희생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11일 벌금과 배상금, 소송비용 등을 내지 않은 중범죄자의 투표권을 막는 플로리다 주법이 합법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앞서 1심은 해당 법이 위헌이라며 중범죄자도 법적 의무와 상관없이 투표권을 가질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항소법원은 찬성 6대 반대 4로 하급심 결과를 뒤집었습니다. 플로리다주는 지난 2018년 중범죄자는 형기를 완전히 다 마친 후에 투표권이 보관된다는 주법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형기를 다 마치는 것에 대한 정의를 두고 이듬해 법률적 논쟁이 일었습니다. 플로리다주 의회는 투표권이 복권되기 위해선 형기를 다 마치는 것에 더해 벌금이나 배상금 같은 법률상의 경제적 의무 또한 마무리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제11 연방 순회 항소법원장인 윌리엄 프라이어 판사는 다수 의견문에서 주는 유권자의 투표 자격을 정할 헌법적 권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플로리다 주의회는 현재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으며 론 드산티스 주지사도 공화당 소속입니다. 플로리다 주는 또 대표적인 경합주입니다.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이번 결정은 민주당 지지층에 영향을 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대선에서는 플로리다주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근소한 차이로 승리했습니다. 미국 서부 지역에서 대형 산불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100여 개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면서 캘리포니아에서 오리건, 워싱턴 주까지 산불의 규모가 커지고 있으며 11일 현재 최소한 24명이 산불로 사망했습니다. 오리건 주에서는 인구의 10%가 넘는 50만 명의 주민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오리건주는 산불로 수천 채의 집이 불에 탔고 산불로 인한 피해 면적이 수십만 헥타르에 달합니다. 오리건주 위기대응부는 시설물 피해 집계가 많은 만큼 대형 사망률이 나올 것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이번 산불이 기후 위기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함께 행동하지 않는다면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앞으로 미국 전역이 경험하게 될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6만 8천 명의 주민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인도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신규 확진자 수가 10만 명을 육박하는 등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인도 정부는 11일 신종 코로나 확진자 수가 하루 만에 9만 6,500여 명이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12일에도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9만 7천여 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존스홉킨스 대학 집계에 따르면 인도의 누적 확진자 수는 12일 현재 약 466만 명으로 644만 명인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7만 7,400여 명으로 미국과 브라질에 이어 세 번째로 많습니다. 인도에서는 경제 회복을 위해 지난 5월 중순부터 방역 통제를 완화하면서 코로나 환자가 다시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미국에서는 최근 청소년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 연구진은 부모가 비만과 당뇨 등 기저 질환이 있는 경우 자녀의 감염 위험이 더 높다고 밝혔습니다. 10일 현재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 수는 2,850여만 명입니다. BOA 세계 뉴스 김현숙입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장량입니다.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는요, 매년 여름이면 이 산불로 심하게 몸살을 앓습니다. 이 고온 건조한 날씨 때문인데요. 폭염과 강풍 등 사람이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라서 매년 참 무기력하게 산불 피해는 지역에 피해갈 수 없는 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캘리포니아 산불이라는 웹사이트까지 있는 걸 보면 말이죠. 이번 주도요, 지난 주말부터 이어진 산불 소식에 안타까움이 참 큽니다. 이 산림 피해는 말할 것도 없지만 인명피해까지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캘리포니아 시에라 구규림 지역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해서 이 야영객들이 고립됐습니다. 군용 헬기까지 동원돼서 구조 작업을 벌였는데요. 캘리포니아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산불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엄청난 면적을 태웠고요. 지역 주민들에게도 대피령이 내려졌는데 이 구규림 지역에 산불로 중상을 입은 환자들이 발생해서 심각성을 알렸습니다. 노동절인 휴일까지 35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구출됐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580제곱킬로미터의 면적을 태웠습니다. 평양이 1300제곱킬로미터라니까요. 상상이 좀 가실까요?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에서도 인근 주민 5만 명이 넘게 대피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인 부부가 벌인 파티에서 불꽃놀이로 인해서 산불이 발생하는 참 어처구니없는 화재가 있었는데요. 미국은요, 임신부가 뱃속 아이의 성별을 지인들 앞에서 밝히면서 축하를 받는 문화가 있는데요. Gender Reveal Celebration이라고 하는 개인이 벌이는 파티인데 여기서 불꽃놀이를 하다가 그만 바람에 잔디로 불이 튀어서 화재가 난 겁니다. 지난 토요일에 일어난 일인데요. 주민 6천여 명이 대피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예기치 않은 상황에 모두 당황했겠지만 참 산불이 쉽게 나는 지역에서 각별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던 것인데 말이죠. 자, 캘리포니아 지역의 산불은 매년 7월에서 11월 사이에 발생하니까요. 적어도 이 기간에는 참 주방에서 요리를 할 때 말고는 불을 피울 생각도 말아야겠습니다. 자, 불조심.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그런 계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미국 내 화재 소식을 화재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VOA 한국어 방송 사이트에서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를 정리해서 한반도 현안 알아봅니다. 독자의 선택.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읽은 사람들 VOA 이야기 미국사 지성의 사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까지 준비해놨습니다. 9월 둘째 주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미국 내 화재 소식을 화재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아버지 부시. 동유럽 국가 헝가리에서 다음 달 아버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의 동상이 공개된다고 AP통신이 7일 보도했습니다. 지난 2018년 별세한 조지 H.W. 부시 대통령은 1989년 헝가리를 방문한 미국의 첫 번째 현직 대통령입니다. 그의 동상이 10월 23일 부다페스트 자유광장에서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 자유광장은 헝가리 국립은행 미국 대사관과 20세기 전반에 헝가리 최초의 증권 거래소가 있었던 거대한 건물을 포함한 여러 주요 기관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실물보다 조금 더 큰 규모의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의 동상도 자유광장에 있는데요. 아버지 부시 동상은 부다페스트에 있는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의 동상과 가깝게 위치할 거라고 하네요. 부시 전 대통령의 동상은 2011년 레이건 대통령의 동상을 제작했던 헝가리 출신의 조각가 마테 이슈투반이 만들었는데요. 헝가리의 구야시 게르게이 총리 비서실장과 데이비드 콘스타인 주 헝가리 미국 대사가 공동 성명을 냈습니다. 헌신과 강한 도덕성, 민주주의에 대한 옹호를 통해서 그리고 공산주의 독재에 대한 투쟁으로 유럽과 헝가리의 미래를 형성하는 데 공헌한 정치인에게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 재임 당시 부통령을 지낸 부시 전 대통령은 지난 1988년 대선에 공화당 후보로 출마하고 당선돼서 이듬해 41대 대통령으로 취임했습니다. 부시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미하일 고르바초프 구소련 공산당 서기장과 역사적인 회담을 통해서 40여 년에 걸친 냉전의 종식과 동서 간의 화합을 선언했습니다. 이후 소련이 붕괴하고 동서독이 통일되면서 동유럽 일대가 공산주의 진영에서 이탈하는 세계사적인 격변이 진행됐죠. 또한 부시 전 대통령은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하자 다국적군과 함께 걸프전쟁을 수행해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한국도 당시 군 의료진과 수송기들을 파견하며 다국적군에 참여했습니다. 부시 HW 전 대통령은 임기 중 견고한 지지를 다지기도 했지만 재정 적자와 경기 침체 등으로 인기가 떨어지면서 재선에 도전한 1992년 대선에서 민주당 빌 클린턴 후보에게 패했습니다. 두 번째 시태그입니다. 코로나 대학가. 지난 6일 미국 뉴욕타임스는 텍사스, 아이오와, 노스캐롤라이나 등 100여 곳의 지역에 대학생들이 돌아오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급증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최소 7,500만 달러의 예산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아이오와 대학교는 지난달 캠퍼스로 수천 명의 학생들을 불러들였습니다. 아이오와대는 바이러스 확산을 최대한 막기 위해 전체 수업의 4분의 1만 대면 수업으로 진행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지만 개강 직후 아이오와대가 위치한 아이오와 시티는 팬데믹의 또 다른 진앙지가 됐습니다. 학생들은 길거리와 술집에서 모이고 마스크를 착용할 의무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가 격리돼야 하는 사람들과 접촉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매사추세츠 노스 이스턴대는 최근 대학의 방역 지침을 어기고 임시 기숙사로 사용 중이던 호텔방에 모여 놀다가 적발된 신입생들을 이번 학기 동안 추방하기로 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대학 측은 이들에게 즉시 코로나 검사를 받고 24시간 이내에 캠퍼스를 떠나라고 통보했습니다. 가을 학기에 낸 36,500달러에 달하는 학비는 돌려주지 않을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뉴욕 맨하튼 소재 뉴욕대도 코로나 지침을 위반한 학생 20여 명을 정확 처리했습니다. 뉴욕대는 학생들에게 기숙사에 입주하기 전 코로나 검진을 받고 14일간 자가 격리하도록 하는 등의 지침을 마련해 학생들에게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말인 5일 밤에도 학교 인근 워싱턴 스퀘어 파크에서는 수백 명의 젊은이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파티를 벌였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대학 측의 추가 발병 사태를 막기 위해 학생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지 말 것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다양한 형태로 대학들의 재정에 타격을 줬다면서 학생들이 갭이어를 선택하거나 기숙사 이용을 취소하고 대학은 방역을 위해 추가 예산을 사용하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스포츠 행사 등은 취소해야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대학 도시들의 확진자가 급증한 것에 비해 사망자 수는 증가하지 않았다면서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젊은 층이 노인보다 치사율이 낮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 통계는 대부분의 감염이 캠퍼스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염된 대학생들이 지역사회 전체에 바이러스를 확산시킬 것이라는 사실이 지역 당국을 두렵게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라디오 매거진 VOA 한국어 방송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한 주간 주목을 받은 소식을 알아보는 독자의 선택 시간입니다. 함지아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첫 번째 소식 알아볼까요?
네, 미국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겨냥한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예.
북한의 탄도미사일 부품 조달에 개입한 국내외 기관과 이에 이용된 기만적 수법이 명시돼 관련 기관들의 주의를 당부한 건데요. 이번 주의보는 미국 국무부와 재무부, 상무부 이렇게 세 개 부처가 합동으로 발령했는데 상무부가 주의보에 포함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주의보에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좀 보도록 하죠.
네, 주의보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개발을 위해 수입할 가능성이 있는 물품을 중점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대형 트럭 차대, 특수강 알루미늄, 전구물질, 안내 탐색 제어 장비 등 크게 8개 범주인데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이런 물품을 북한에 수출했다가 결과적으로 탄도미사일 개발을 돕는 행위에 관여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따라서 미국과 제3국의 관련 산업 관계자들이 이런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북한의 불법 조달 활동과 기법을 숙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북한이 이 불법 물품을 조달할 때요, 이 허위 회사를 내세우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를테면 뭐 중국 이름을 단 위장 회사 같은 거죠.
그렇습니다. 주의보도 북한이 부품 조달을 위해 해외에 광범위한 조달 중개망을 이용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북한의 해외 공관이나 무역 사무소에서 일하는 북한 관리들뿐 아니라 제3국의 국적자와 외국 기업까지 동원된다는 설명입니다. 주의보는 이어 북한 당국이 중국과 러시아 단체 등 외국 기업과 협력해 외국산 기본 상업 부품을 조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과거 외국산 전자기기를 장거리 미사일 부품에 사용한 사례를 제시하면서 무기 전용 가능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마지막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게 지난 2017년인데요. 자, 시기상으로 조금 늦지 않았나 싶은데 뭐 갑작스럽다 싶은 느낌도 있고요.
충분히 그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혹시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관련된 새로운 조짐이 있는 게 아니냐는 추정도 해볼 수 있을 정도인데요. 그러나 미 국무부는 보도자료에서 탄도미사일 역량을 확대하려는 북한의 지속적인 노력이 영내와 국제안정에 중대한 위협을 제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 북한에 대한 주의보로서는 이번이 처음은 아닌 거죠?
네, 국무부 등은 북한의 불법 활동과 관련된 주의보를 꾸준히 내왔습니다. 탄도미사일 조달과 관련한 건 물론 이번이 처음이지만 미 행정부는 2018년 2월 이후 현재까지 총 6차례의 주요 대북 주의보를 발령했는데요.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과 해운 활동 등 주로 대북 제재 회피 활동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네. 자, 만약에 주의보가 지적한 내용들을 위반했을 때는 어떤 결과가 오게 될까요?
우선 미국 정부의 제재 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사법 처리 대상이 되고 또 일부 경우는 자산을 빼앗길 수도 있겠습니다.
예.
주의보는 규정 위반자들이 최대 20년의 징역의 형사적 처벌과 100만 달러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그런데 가장 우려해야 하는 건 부주의 속에서도, 즉 자신도 잘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런 위반에 가담하는 것입니다. 주의보는 부주의로 발생한 위반에 대해서도 미국과 유엔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실제로 최근 미국 정부에 이런 위반으로 거액의 합의금을 낸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실들이 대북 제재 위반과 관련해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금 상기시킵니다.
네, 자, 두 번째 소식도 보겠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범죄 관련 소식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의 발언을 통해 나온 내용입니다. 스틸웰 차관보는 2일 국무부 브리핑에서 북한의 사이버 활동에 대한 강력한 증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불법 사이버 활동을 통해 미사일 개발 비용을 충당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그 미국 당국자가 북한에 관해서 발언하는 게 조금은 좀 오랜만인 거죠?
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이고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 등에게서 북한 문제가 언급되는 횟수가 크게 줄었습니다.
예.
이날 스틸웰 차관보가 나온 기자회견에 폼페오 국무장관도 있었는데요. 폼페오 장관도 북한과 관련해 아시아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북한 문제를 다루겠다, 이 정도로만 짧게 언급을 했습니다. 반면 스틸웰 차관보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긴 했지만 북한과 관련한 여러 내용들을 밝혔습니다.
예, 좀 더 자세히 좀 소개해 주시죠.
스틸웰 차관보는 북한의 사이버 범죄에 대해 그것은 분명한 위협이라며 알다시피 많은 사이버 행위자들이 분산된 형태로 여러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고 이것을 잡아내는 건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관련 사안을 국토안보부와 사이버 위협을 다루는 이들에게 맡기겠다면서도 북한이 그것을 운용한다는 강력한 증거가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근데 이 최근에 북한의 사이버 관련 내용들이 뉴스에 자주 나오고 있는데요. 특별한 계기가 있을까요?
네, 스틸웰 차관보가 밝혔듯이 북한의 사이버 범죄 행위를 밝혀내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그런데 북한이 사이버 범죄에 지난 몇 년간 개입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최근 법무부는 북한의 범죄 수익으로 추정되는 가상화폐 계좌에 대해서도 몰수 소송을 제기하는 등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문제는 이런 범죄 수익금들이 미사일 개발에 쓰인다는 그런 지적이네요.
그렇습니다. 스틸웰 차관보는 북한의 이런 사이버 활동은 지속적으로 미사일 활동 등을 위한 자금을 대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더 빨리 이를 늦추거나 멈출수록 우리는 더 안전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스틸웰 차관보가 북한의 대화 복귀를 촉구하는 발언도 했군요.
네, 스틸웰 차관보는 미국 정부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조달에 대한 주의보를 발표한 데 대한 질문을 받았는데요.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문제와 관련해 많은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거듭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번 주의보와 관련된 활동들이 결과적으로 북한이 대화에 나서라는 일종의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흥미로운 건 스틸웰 차관보가 이런 대답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군인 신분으로 1981년부터 한국에 근무하는 등 한반도 문제에 오랜 기간 관여해왔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점입니다. 그만큼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가 남다르다는 건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이란 설명입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독자의 선택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세 번째 소식, 북한 경제 관련 소식인데요. 북한이 최근에 설탕 수입을 늘리고 있다고요?
네, 북한이 중국에 이어 러시아에서도 설탕 수입을 크게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설탕은 어떻게 보면 사치품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품목인데요. 북한이 최근 몇 년간 조금씩 설탕 수입을 늘렸는데 최근 몇 개월간 이런 현상이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네, 구체적인 수치로 한번 보도록 하죠. 얼마나 늘었을까요?
먼저 러시아를 살펴보면요. 북한이 지난 5월과 6월 러시아에서 사들인 설탕은 200만 달러치가 넘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월 100만 달러가 넘는 규모의 설탕을 사들인 건 최근 몇 년간 관측되지 않은 현상입니다.
네.
또 중국에서도 많은 양을 수입했는데요. 7월의 경우 약 18,000 톤, 745만 달러치를 수입했는데 전체 수입품 중 가장 많았고요. 약 10년 전에 비해선 수십 배나 늘어난 양입니다. 여기에 최근 한국의 한 민간단체는 북한 개성 고려인삼무역회사와 물물교환 형식으로 거래를 추진했었는데 이때도 한국 측에서 보내려 했던 품목이 설탕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자, 왜 이렇게 설탕 수입을 늘리고 있을까요?
물론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최근 일부 언론은 과거 북한 주민들이 사카린을 이용했지만 점점 설탕을 선호하는 추세라고 보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보도와 설탕 수입 증가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북한 전역에서 설탕이 생활 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설탕을 어떤 곳에 어떻게 쓰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예, 사실 먹고 살기에도 부족한 나라라는 말들이 많은데 설탕은 좀 의외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윌리엄 브라운 미 조지타운 대 교수는 흥미로운 해석을 내렸는데요. 북한의 일반 소비자들이 먹고 마시는 부분에서 좀 더 많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매우 긍정적인 현상이란 겁니다.
네.
우선 외화가 부족한 북한 정권 입장에선 외부 수입에 의존해야만 하는 설탕에 돈을 쓰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을 것이란 건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물품보다 설탕을 더 많이 수입하는 건 그만큼 북한 정권에 대한 소비자들의 힘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예, 또 다른 전문가들은 어떤 해석을 했을까요?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북한 내 배급 사정이 좋지 않은 점으로 미뤄볼 때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설탕 수입이 최근 단기간에 급증한 데 대해선 10월 노동당 창건 행사 때 배포할 아이들 선물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북한의 아프리카 동상 수출과 관련된 내용이네요.
네, 최근 아프리카 베냉에서 중국 업체가 대형 동상을 건립하고 있다는 내용이 현지 언론에 보도됐었는데요. 실제로는 유엔 제재 대상인 북한 만수대 창작사가 이 동상을 제작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만약 이런 내용이 사실이라면 여러 대북 제재 위반으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네. 자, 아프리카 베냉, 이 우선 베냉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동상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네, BOA가 확인한 결과 베냉 최대 도시인 코토노에 건립 중인 이 동상은 높이가 약 30m로 베냉에 세워지기 이전 왕국인 다호메이에서 용맹을 떨친 것으로 알려진 여군 부대 다호메이 아마존의 여군을 주인공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여군은 한 손에 창을 쥐고 있는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90% 완성이 된 것으로 알려졌고요. 현지 언론은 이 동상이 베냉의 강력한 정체성을 상징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이 동상이 북한 만수대 창작사의 작품이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번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은 최근 BOA에 동상 건립의 주체로 소개된 중국 업체는 만수대 창작사가 허위로 내세운 회사라며 실제 동상 제작과 관련된 모든 과정은 만수대 측이 담당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동상 건립 현장에는 북한 측 직원들이 관리와 감독 역할을 하며 상주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만수대 창작사가 유엔과 미국 등의 제재 대상이기 때문에 중국의 업체를 전면에 내세우는 방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이번 동상 건립은 동상의 여러 부분들의 주물 작업을 미리 해외에서 진행한 뒤 이를 배낭으로 옮겨와 조립을 하는 방식을 따르고 있는데 이 주물 작업이 중국에서 이뤄졌다는 게 소식통의 설명입니다.
북한의 아프리카 동상 제작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요?
그렇습니다. 서아프리카 나라 세네갈에 52m 동상이 세워져 있는데요. 아프리카 르네상스 동상으로 불리는 이 동상이 북한이 제작한 가장 유명한 동상입니다. 동상 부분이 46m에 이르는 뉴욕 자유의 여신상보다 높습니다. 그 밖에 나미비아와 앙골라, 보츠와나, 차드 등이 만수대의 동상과 기념비, 조각상을 보유한 나라들입니다. 또 최근에는 민주콩고에 동상이 세워졌는데 북한이 제작했다는 보고서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자, 아프리카 나라들 입장에서는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 또 제재 위반 논란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우선 대북 제재 위반이란 점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동상 수출을 금지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또 북한 노동자들이 해외에서 일을 하는 것도 금지된 부분이고요.
네.
동상이 수천만 달러에 달하는데 이를 지불하는 것도 아프리카 나라 입장에선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공공의 돈을 사용한다는 건데 여기에도 위법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북한이 동상 제작으로 수억 달러를 벌어들였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결과적으로 이런 비용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쓰이고 있다는 게 국제사회 우려이자 지적입니다.
의혹을 받는 아프리카 나라들은 어떤 입장일까요?
사실상 이런 논란에 입을 닫은 상태입니다. 비오이는 북한이 동상을 짓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베냉 정부와 만수대 창작사 직원들이 상주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세네갈 정부에 여러 차례 이메일을 보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네.
또 베냉과 세네갈, 민주콩고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제출이 의무화된 북한 노동자 현황 이행 보고서도 제출하지 않아 동상 건립을 위해 머물고 있는 북한 노동자 현황을 공식적으로 파악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네, 오늘 독자 선택 시간에는 미국 정부의 북한 탄도미사일 조달 주의보에 대해 들어봤고요.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의 북한 사이버 범죄 관련한 발언, 또 북한의 설탕 수입 증가, 또 북한의 아프리카 동상 제작 활동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함재아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 1-202-205-9942번입니다. 여러분을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이 시간에도 만나실 텐데요. 미동부 버지니아에 거주하고 있는 조성우 씨의 세 번째 사연입니다. 지난 2018년 진행된 인터뷰 내용입니다. 탈북 후 제3국 난민 캠프에서 미국행을 결정한 조성우 씨는 지난 2011년 태평양을 건너 미국 뉴욕을 지나 켄터키로 왔습니다. 켄터키주는 미국의 중동부에 위치한 주로 웨스트 버지니아와 연결돼 있고 인구 400만 정도로 거주자 10명 가운데 8명이 백인입니다. 면적은 한반도 전체 면적보다 조금 큽니다.
처음에 미국에 올 때는 미래에 대한 가능성 때문에 또 이렇게 더 잘 살고 싶고 그런 생각으로 결단하게 됐고 또 미국에 오면 한 5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돈을 좀 벌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자기 비즈니스를 하다든지 저희 꿈은 이제 시골에 가서 농장 같은 거 하면서 뭐 말도 기르고 소도 기르고 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였었거든요. 근데
자원이 풍부하고 기회도 많고 땅덩이가 넓은 나라 미국에서 농장을 소유하며 자연과 더불어 살고 싶었던 조성우 씨에게 켄터키주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재미난 게 비행기 타고 오면서 보니 꼭대기에서 내려다 보니까 이제 뉴욕 공항 그 근처를 지나는데 목장이 있는 그런 돼지 우리 같은 거 있잖아요. 돈사라 그러나 돼지 우리 같은 감이 들어요. 딱 집들 규모가 지 그래서 난 집인 줄 모르고 집들은 다 이렇게 아파트 큰 아파트인 줄 알았지. 이게 싱글 하우스인 줄을 뭐 생각 못 했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아, 저게 돼지돈사 지금 되게 깨끗하고 잘 정리돼 있다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굉장히 줄이 잘 맞춰져 있고 이게 아주 네모나게 그래가지고 돼지 우리.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미국의 대도시 뉴욕을 농장으로 착각했던 조성우 씨.
예, 처음엔 뉴욕 공항에 내렸죠. 예, 저 JFK에 내려고 거기서 하룻밤을 잤고 다음 날에 공항 이렇게 바깥 타고 이제 켄터키 쪽을 왔거든요. 그래서 켄터키는 와 보니까 미국이라는 제가 가지고 있던 첫 이미지하고 비교했을 때 너무 시골 같았어요. 보면 다 모든 게 널찍널찍하고 한국 영화 같은 것들 보면 다 굉장히 밀착돼 있잖아요. 집약돼 있고.
농장을 사서 가축을 기르며 돈을 벌고 살 수 있을 거란 막연한 기대감을 가졌던 조성우 씨. 그러나 그렇게 되기까지 땀을 흘려 일을 해야 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시골에 가서 농사 짓고 싶어서 어떻게 하나 막 물어봤는데 물어보니까 미국에서는 농사 짓는 사람들 다 부자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돈 많은 사람들이 땅을 사가지고 이제 은퇴한 다음에 가서 쉰다고 해서 아, 그럼 돈 많이 벌어야 되겠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가게에서 이제 아르바이트도 하고 팔타임도 하고 학교 공부만.
조성우 씨의 미국에서의 첫 일주일은 어땠는지 물었습니다.
처음에는요, 난민센터에서 저를 마중하러 나와서 난민센터 갔고 제가 묵게 될 아파트를 소개시켜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미 그 전에 와 있는 그 북한에서 오신 분들 두 명이 살고 있고 제 투베드룸 아파트여서 저는 이제 방이 없이 거실에서 소파에서 이제 자게끔 됐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저는 미국에 오게 되면 다 미리 다 준비돼 있다고 서책사를 보고 읽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진짜 그냥 아무것도 없더라고. 정말 소파밖에. 그래서
먼저 온 탈북 난민들과 한 집에서 살게 된 조성우 씨. 난민센터에서 영어도 배우고 일용품들을 공급받았습니다. 식기에서부터 가구에 이르기까지 난민들은 초기 정착에 필요한 갖가지 물건과 서비스를 제공받는데요. 조성우 씨는 당시 정부에서 나오는 200달러의 월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180불 정도는 그 아파트 렌트비하고 그 유틸리티 그 전기 부가세 같은 거 내릴 때 세금 내릴 때 쓰고 제가 실제 쓸 수 있는 돈이 한 20불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 겨울인데
미국에 간다는 소식에 들떠 난민 캠프에 있는 북한 동포들에게 옷이고 현금이고 모두 내주고 온 조성우 씨는 난민센터에서 미처 얻지 못한 물품들을 중고물품 상점에서 구입했습니다.
자켓 하나하고 신발하고 이불을 주고 샀고 그리고 다음 날은 난민센터 와서 이제 문건들 다큐멘터리에 사인당하고 사인 그때 미국에 와서 보니까 처음으로 이렇게 사인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것저것 사인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자유사회에 산다는 게 정말 그냥 내 마음대로 산다는 뜻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가지 않게 내가 지킬 것은 지키며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인을 많이 하면서.
당장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고 교육을 받고 버스로 집과 센터를 오가면서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공부도 하는 등 미국에서 살기 위한 기본적인 지식을 배우는 바쁜 첫 주를 보냈습니다. 조성우 씨는 난민센터에서는 생존을 위해 자국을 빠져나온 사람들이 많다 보니 취직에 대한 정보를 무엇보다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조성우 씨도 돈 버는 일에 집중해야 했습니다.
자그마한 이런 몰입하는 가게에 가서 가발당 그래서 옆에서 이제 포장해주고 이제 돈 받고 계산해주는 역할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조금 더 이해하다 보니까 손님들이 그 원하는 물건 찾아주는 거. 근데 처음에 미국에 와서 이렇게 용어로 대화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 교재로만 듣던데 실제로 와서 미국 사람들하고 용어로 말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가발 가게에서 이 일 저 일 시키는 대로 하면서 계산대에서 손님을 상대하는 일까지 맡으면서 일도 배우고 영어도 늘었지만 미국 사회를 배우는 가장 좋은 현장이 됐습니다.
네, 가게에서 물건을 훔치고 가거나 그런 사람들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막 고의적으로 술 마시고 와서 가게 물건을 가지고 나가는 거를 제가 막았는데도 불구하고 저를 밀고, 제가 동양인이고 체소하고 그러니까 여자인데 불구하고 저를 막 밀고 나가고, 그래서 어떨 때는 막 따라까지 갔던 적이 있어요. 막 이렇게 보니까 나중에는 제가 따라오니까 이제 가지고 있던 물건들 다 밖에 다 팽개치고, 근데 그때쯤 또 경찰이 온 거예요. 그래서 경찰하고 얘기하는데 그 사장님이 그랬거든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손님하고 이렇게 몸으로 접촉하지 말고 몸을 잡거나 가게 밖에서는 절대 그러지 말라고, 오히려 이제 내가 또 이제 불이익 당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그거는 제가 명심하고
돈이 있는 곳엔 범죄도 있고 다양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 바로 자본주의 사회의 일면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은 일한 만큼 인정받고 기회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랬고 한참 또 일하다 나니까 어떤 분이 이제 어느 건물에 청소자 하는 잡이 급하게 청소할 일이 있는데 일령제로 가서 하루 가서 일해주지 않겠나. 그래서 한 친구들하고 같이 많이 갔었어요. 지인들하고 같이 가서 그때 엄청 제가 열심히 일했어요. 그냥 일한다는 것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제가 일해서 돈 번다는 게, 그래서 아주 열심히 일했는데 그게 아마 사장님 눈에 띄었던가 봐요. 그래서 저보고 보니까 되게 열심히 일하던데 와서 청소하는 거 일하지 않겠냐. 그래서 그것도 또 덥석 받았죠. 그래가지고 오전에는 난민센터 가고,
오전엔 난민센터에 나가고 오후엔 가발가게 계산원으로, 그리고 밤엔 건물 청소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새벽까지 일을 하다 보니 몸이 견뎌내질 못했습니다. 조성호 씨는 생각을 달리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자기 이렇게 몸도 관리하면서 효율적으로 돈을 벌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때부터 좀 공부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 미국에서는 이렇게 일하면서 또 자기 살만큼 이렇게 돈을 적당히 벌려면 뭔가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못하는 전문 지식이셔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도 일대로 하지만 내가 미국에서 어떤 자격증을 따야 되겠다 보니까 내가
미국 정착 3개월 만에 단과대학교 입학을 결정하는데요. 미국에는 고등학교 졸업장만 있으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단과대학이 많습니다. 영어를 배우고 학점을 쌓고 일반 종합대학으로 편입할 수 있는 기회도 얻게 되는데요. 조성우 씨도 돈 벌 욕심은 잠시 뒤로 밀어두고 책을 집어들었습니다.
처음 학기는 아마 영어만 들었었고요. 두 번째 학기부터는 영어도 하면서 이제 다른 대학들에서 인정받는 과목들, 요즘 크레딧 과목이라고 그러죠. 뭐 컴퓨터나 뭐 심리학이나 역사 같은 걸 배웠던 것 같아요. 네, 네.
30대 탈북 남성 조성우 씨. 켄터키주에서 몸이 상할 정도로 일을 해보지 않았더라면 삶의 방향을 바꾸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일을 해봤기에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정할 수 있었고, 정한 대로 다시 성실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들어보셨습니다. 계속해서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VOA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조원우, 이은경입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41부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 시대.
시어도 루스벨트 대통령은 의회는 물론이고요, 자신이 속한 공화당에서조차 반대 목소리가 커지는 현실을 겪어야 했습니다.
하원은 시어도 루스벨트 대통령이
입법부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루즈벨트 대통령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은 자신이 믿는 정책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스스로 나서 싸울 수는 없었습니다. 임기가 끝나가는 대통령이었기에 자신의 뜻을 이어나갈 대통령 후보를 찾아야 했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국민들이 자신의 선택을 지지해주고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뽑아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친한 친구인 윌리엄 하워드 테프트 전쟁부 장관을 대통령 후보로 내세웠습니다.
윌리엄 하워드 테프트 장관은 거의 평생을 공직에 몸담았습니다. 주법원과 연방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했고 법무부 송무담당 차관도 지냈고 동남아시아에 있는 필리핀에 최고 행정관으로 파견된 적도 있고요. 그런데 테프트 장관은 대통령이 되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했었는데 대통령 후보로 내세워진 건 좀 뜻밖입니다.
저도 좀 놀랐습니다. 시어도 루스벨트 대통령은 친한 친구를 자기 대통령이 될 후계자로 믿고 싶어 하지만 문제는 테프트 장관이 대통령이 될 뜻이 있느냐 하는 거죠. 테프트 장관은 대통령보다는 미국 사법부 최고기관인 연방대법원에서 일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대법원장의 뜻이 있어요.
대법원에는 지금 당장 자리도 없고 사실 언제 자리가 나올지도 모르니까요. 이번에 대통령이 도전하고 대법원장은 대통령 임기를 마치고 다시 기회를 기다리면 되지 않을까요? 무엇보다 아내인 헬렌 헤론 테프트와 형제들이 이 대통령 출마를 적극적으로 권해서 결국 테프트 장관이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친한 친구인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의 제안을 받아들여 대통령 후보가 되기로 한 거죠.
윌리엄 하워드 테프트 장관은 시어도 루스벨트 대통령이 후계자로 결정한 다음 해인 1908년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대통령 후보로 지명됐습니다.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가 된 테프트 장관은 루스벨트 대통령의 뜻을 이어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테프트 후보는 루스벨트 대통령이 개혁의 물꼬를 트고 길을 열었다면서 만약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자신이 할 일은 루스벨트 대통령이 추진해온 사업들을 완벽하게 완성시키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화당에서는 윌리엄 하워드 테프트 후보가 루스벨트 대통령의 지지를 등에 업고 대선을 향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당은 윌리엄 제닉스 브라이언을 대통령 후보로 지명했고요. 브라이언 후보는 이전에도 두 번이나 민주당 후보로 대통령 선거에 나선 적이 있지만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자, 이번이 세 번째 도전인데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아니면 테프트 후보에게 무릎을 꿇게 될지 결과가 궁금합니다.
후보들의 선거운동은 별다른 특별한 일 없이 진행됐습니다. 공화당의 테프트 후보는 선거 유세에 나서는 것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선거 유세를 했던 4개월이 인생에서 가장 불편했던 시간이었다고 할 만큼 선거운동에 소극적이었습니다. 테프트 후보는 체격이 큰 편이었는데 여행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도 루스벨트 대통령은 선거운동의 소극적인 테프트 후보에게 좀 더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고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테프트 후보님, 좀 더 힘을 내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제발 늙은 영감같이 굴지 말고 선거에서 이기려면 더 세게 내리쳐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국민에게 당신의 진실을 보여주세요. 윌리엄 하워드 테프트는 온순하고 친절한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순간이 오면 세상 그 누구보다 용감한 투사가 되고 훌륭한 전사가 되어 더 잘 싸울 수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셔야 합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의 충고와 강력한 지지는 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1908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의 윌리엄 하워드 테프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1909년 3월 4일 윌리엄 하워드 테프트 대통령은 취임 선서를 하고 국정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제27대 대통령이 된 윌리엄 하워드 테프트 대통령은 1857년 미국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에서 태어났습니다. 테프트 대통령은 예일대학을 졸업하고요. 신시내티에서 법률 공부를 하고 변호사로 개업했는데 33살에 연방 순회 판사로 임명됐습니다. 테프트 대통령은 윌리엄 맥키니 대통령 시기에는 필리핀 최고 행정관으로 파견됐고요. 시어도 루스벨트 대통령 시기에는 전쟁부 장관을 지냈습니다. 윌리엄 하워드 테프트 대통령은 루스벨트 전 대통령과는 달리 대통령 권한이 확대되는 것에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테프트 대통령은 대통령이 특별한 권한이나 권리를 주장해서는 안 되고요. 대통령이 의회가 하는 일에 너무 깊이 개입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믿었습니다. 테프트 대통령은 법이 적절하게 잘 시행되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경우에도 법에 부여된 최고 권위와 힘은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유의 이야기 미국사,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네, 비오의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시고요.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제 한 순서 남겨놓고 있는데요. 미국의 대학을 찾아가 보는 시간이죠.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첫 번째 시간입니다. 박영서 기자입니다.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안녕하세요. 박영서입니다. 이 시간에는 미국의 대학들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UCLA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져 있는 캘리포니아 주립 로스앤젤레스 대학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 중에 하나는 바로 비싼 학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공립학교 개념인 미국의 주립대학교는 이 사립대학교에 비하면 그 주에 거주하는 학생들에게는 학비가 매우 저렴한데요. 그래서 최근에는 우수한 주립학교를 찾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캘리포니아 주립 로스앤젤레스 대학교 UCLA는 전국의 주립대학교들 중에서 최고의 평가를 받는 명문대학교인데요. UCLA가 어느 정도 수준의 학교인지 먼저 미국에서 38년간 대학 진학 상담과 교육을 해온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 도움 말 들어보시죠.
US News and World Report 2020년 판 발표에서 UCLA는 미국의 주립대학교들 중에서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고 공립 사립을 다 합친 미국의 전체 대학교들 중에서는 공동 20위를 차지했습니다. 세계적인 권위를 자랑하는 타임스 하이어 에듀케이션의 세계 대학 평가에서는 17위에 올랐으며 네덜란드의 라이덴 대학교가 인류의 과학 발전에 기대한 공헌을 이루는 연구 활동, 논문 발표 등에 따라서 매년 세계 대학교들의 업적 순위를 매기는 CWTS 라이덴 2019년도 평가에서는 22위에 오르는 등 다양한 대학 순위 평가에서 명문으로 평가받고 있는 미국의 대표적인 연구중심형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네, UCLA는 미국의 대표적인 주립대학 시스템인 캘리포니아주의 고등공교육체제로 운영되는 학교입니다. 다시 교육전문가 손승호 씨 설명입니다.
미국 50개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의 고등공교육 규모를 가지고 있는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고등교육 마스터 플랜 하에 3개의 고등공교육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10개의 독립적인 대형 캠퍼스를 가지고 있으며 재학생 수만 25만 2천 명이 되는 캘리포니아 대학교 시스템, 즉 유니버시티 오브 캘리포니아가 있고 두 번째로 20여 개의 독립적인 캠퍼스에 재학생이 48만 5천 명이나 되는 칼스테이트라고 불리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캘리포니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가 있으며 세 번째로 110여 개의 분교와 재학생이 무려 200만 명이 넘는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스가 있습니다.
네, 캘리포니아주는 미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주답게 공교육 시스템도 이렇게나 방대한데요. 이 UCLA는 바로 캘리포니아 대학교, 즉 UC 계열의 학교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 캠퍼스가 있어서 캘리포니아 주립 로스앤젤레스 대학교, 즉 UCLA로 불리는 거고요. UC 계열 학교들은 버클리 지역에 있는 학교는 UC 버클리, 산타모니카 지역에 있는 학교는 UC 산타모니카 이런 식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UCLA는 UC 계열 10개 학교 중에서는 네 번째, 1919년에 설립됐습니다. 100년 전 400에이커에 달하는 황량한 불모지에서 시작한 이 UCLA는 오늘날 125개가 넘는 전공과 90개가 넘는 부전공에 무려 3,800개가 넘는 코스를 갖춘 초대형 종합대학교로 성장했습니다.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의 도움말입니다.
학부단과대학은 물리과대학, 공과대학, 건축대학, 음악대학, 예술대학, 간호대학, 행정대학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중 가장 규모가 큰 물리과대학은 4개 디비전으로 나뉘며 100개 이상의 전공과정이 있습니다. 또 미국 내 10대 공과대학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는 UCLA 공과대학에서는 생명공학, 전자컴퓨터공학 같은 저명한 학과를 통해 학생들이 전문인으로 사회에 진출하도록 준비시킬 뿐만 아니라 본인이 원하면 전문 연구에 정진하는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네, 대학원 과정으로는 공과대학원을 포함해서 건축대학원, 교육정보대학원, 법과대학원, 경영대학원, 음악대학원, 간호대학원 등이 있고요. 특히 UCLA의 간호대학은 매우 우수한 평가를 받으면서 공과대학만큼이나 들어가기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1919년에 설립된 간호대학은 타임스 하이어 에듀케이션의 2011년 발표에서는 전 세계 간호대학들 중에서 11위인 우수한 대학으로 노벨상 수상자, 퓰리처상 수상자뿐만 아니라 현재 과학자들에게 수여하는 메가다 연구상 수상자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특히 줄기세포와 생명과학 분야에서 독보적인 연구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 UCLA는 방대한 규모의 성인 연장 교육도 자랑거리라고 하네요.
전 세계 누구라도 장소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UCLA의 방대한 코스들과 값진 프로그램들을 수강하며 학문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성인 연자 교육 대학은 배움의 기회는 연령과 신분을 불문하고 모두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교육 이념을 가진 UCLA가 학문을 탐구하고자 하는 인류 모두에게 학문에 적환할 기회를 무궁무진하게 제공하는 귀한 헌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UCLA는 UC 계열 10개의 대학 중에서는 UC 샌프란시스코에 이어서 두 번째로 캠퍼스는 작은 편인데요. 하지만 전체 학생 수는 가장 많습니다. 학부생만도 3만 명이 넘고요. 대학원생도 1만 4천여 명이 재학 중인 초대형 학교로 한국 유학생들이나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 학생들도 많이 재학하고 있어서 한국에도 잘 알려져 있는 편입니다. UCLA는 또 미국 대학들 중에서는 입학 신청을 가장 많이 받는 학교로도 유명한데요. 지난 2018년 가을 학기 UCLA 지원자는 편입생들을 포함해서 자그마치 13만 7천여 명에 달했습니다.
UCLA는 미국 대학교들 중에서 인종의 다양성과 문화, 경제 다양성이 가장 많은 대학교로 알려져 있으며 한인 유학생과 교포가 많이 진출한 대학교입니다. 이처럼 다양성과 연구실적, 학풍, 교수진, 동문, 아름다운 캠퍼스, 날씨, 오락 환경, 위치적 조건 덕분에 프린스턴 리프가 매년 학생들과 부모들을 대상으로 조사 발표하는 10대의 꿈의 대학들 명단에 주립대학으로서는 드물게 늘 선정되는 편입니다.
반면에 UCLA의 교수 대학생 비율은 다른 명문대에 비해서는 다소 높은 편입니다.
워낙 많은 인원을 포용하는 대학인지라 학급당 인원 규모는 평균적으로 교수 1인당 학생 18명으로 명문대학으로서는 비교적 교수 대 학생 비율이 높은 대학이기도 합니다.
워낙에 학생들이 많은 초대형 학교다 보니까 상당수 기초 과목은 몇백 명씩 수용하는 대형 강좌들로 진행되고요. 20명 미만의 학급은 절반 정도인데요. 학부의 경우 70%가 30명 미만이라고 학교 측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수들과 활발하게 접촉할 기회를 얻기가 썩 쉬운 편은 아닌데요. 그래서 UCLA는 하면 된다는 자세로 적극적이고 긍정적이며 도전정신이 강한 학생들에게 특히 적합한 학교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UCLA는 캘리포니아주 서쪽 태평양 연안 로스앤젤레스의 웨스트 우드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특히 베레어, 베버리 힐스 등 미국에서 내노라 하는 부촌에 둘러싸여 있는 학교입니다.
태평양 연안으로부터 불과 약 8km 정도 떨어져 있는 UCLA 캠퍼스는 남부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연 환경 속에 놓여 있습니다. 북쪽으로는 산타모니카 산맥에 천연 온실림이 둘러싸여 있고 남쪽으로는 부촌으로 유명한 웨스트우드 빌리지가 뒤이어져 있는 400에이커가 넘는 부지에 300여 개의 대학 건물들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로마네스크식의 초기 건축 양식들과 초현대적 모더니즘 건축 양식들이 잘 어우러져서 고풍스러운 맛과 현대의 멋이 자연스럽게 공존하고 있습니다.
또 캠퍼스 주변으로 박물관과 미술관 등 문화시설이 많아서 풍부한 문화활동과 오락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도 UCLA가 내세우는 여러 장점 중에 하나라고 하네요. 네,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약속했던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UCLA의 다양하고 유익한 얘기 좀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영서였습니다.
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한 주도 건강하고 따뜻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